예레미야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장 1절에서 5절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의 내용들이 더욱더 확장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 오늘 살펴볼 텐데요. 아침에 보기에는 좀 분량이 많은 편이라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시작 그 곧 3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서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근데 그 아내가 다시 본 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냐?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 그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땅이 크게 더러워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게 확장되냐면 유다 너희가 이렇게 행음하여서 나를 떠나고서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거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신명기 24장에 언급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막을 잠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4장에 말씀되어져 있는 이혼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혼에 대한 율법이 무엇이냐?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수치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간음과 관련된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다라고 결론이 지어져서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줘서 이제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혼인했는데 거기서 또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그 둘째 남편이 죽어서 이제 홀로 된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다시 본 남편,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고 그 일 때문에 땅이 더럽혀진다. 이런 내용이 신명기 24장의 율법입니다. 이제 화면을 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3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한번 이혼한 처를 다시 대받는 그런 재혼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땅이 더럽혀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언급하셨는가? 특별히 예레미야 3장에서는 다시 신명기를 불러내어서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 행음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상 지금 돌아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돌아오는 신용은 하지만 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로 돌이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한 번 남편을 떠난 아내를 다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또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끊어진 관계, 여기서 이혼으로 표현된 그 관계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한데 더욱이 그들은 도무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먹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은 먼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6절과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근데 행음을 이미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관계가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의 마음, 애끓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행음하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신 기대는 그들이 그렇지만 완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간음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의 내용이 이 본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시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순환과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상황은 종료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들이 원하는 남편에게로, 곧 이방신들에게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증서까지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관계의 회복은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율법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설사 회개하고 반성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이혼 증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끝났다고 할진데 아직 완전한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아직 이혼 증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절 말미를 보시면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역이죠. 북이스라엘이 반역하는 것을 유다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중반부에 보시면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유다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버리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유다가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이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서 돌이키기를 기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 우리도 그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의 자매라고, 우리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당한 것을 보라. 우리라도 돌아가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서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유다도 가망성이 없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샘플이 있었습니다.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히려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척들은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겐 진심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거짓일 뿐이다. 이것은 그냥 가식일 뿐이지 그들이 진심으로 나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므로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유다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측되는 결과는 남유다 또한 하나님과 이혼하게 될 것이 자명해지는 것이죠. 지금 앞선 이스라엘의 케이스를 보고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 또한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결말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런 결말을 역사 가운데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대로 그냥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11절로부터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둘 사이를 평가하시는데 누가 더 낫다고 평가하시는 거냐? 이스라엘이 차라리 낫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사실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보다는 이스라엘이 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은 앞에 선례를 보지 못하고 이 모든 일을 겪었지만 유다는 이 선례를 모든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유다보다는 이스라엘이 더 나은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꺼내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북이스라엘이겠죠,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으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아, 배역한 북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아까 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선다는 것과 돌아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선 내 백성아 돌아와라.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노한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용서와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니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명기 24장과 충돌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이혼했으면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돌아선 자들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긍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주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낼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 찬스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찬스가 없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선 백성아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아들들아,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남편이다, 내가 남편이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알은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이방신이죠. 그 이름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에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바알이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따르고 있는 그 바알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의 남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그 자리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고, 나를 섬기는 자리, 나의 집이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다. 나의 거처인 시온이 너희가 나와 함께할 자리다.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내가 바른 길을 가르칠 사람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길로 오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앞으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을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다시는 만드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17절에 보니까 그때 예루살림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 언약궤를 모신 곳이 성막이요 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도처로 확장되는 것이죠. 어느 좁은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말씀되는 하나님의 도성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잊어도 좋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17절 말미에 보면 나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 그 성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그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실질적인 돌이킴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은 이전의 것들을 다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율법에 갇혀진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언약궤 안에 묶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율법도 초월하고 언약궤도 초월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회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서 유다족 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서 황폐케 된 그 땅, 그리고 그들이 다 실질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그 땅에 다시 그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급되는 것이 유다족 속입니다. 북에 가서 말씀하라고 했는데 결국 누구의 회복까지 있게 됩니까? 유다의 회복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유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읽고 듣게 된 때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포로기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만한 때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신명기 24장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이미 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하지 않냐였냐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읽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땅도 다 잃어버리고 황폐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심지어 자신께서 주신 율법까지도 뛰어넘으셔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그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케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돌아선 백성아,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선 백성아, 다시 돌아와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무너져 있는 자리를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망가져 있는 자리를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두 번째 기회를,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너무 오래돼 버리고 이미 가망성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다시 붙잡기를 소원합니다.